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예배당에 나온 모두들의 심령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남아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일곱 영으로 온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개인에게는 성화가 되고 혹 구원 얻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늘 주심으로 헛되이 말씀을 전하고 듣지 않고 다 유익되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미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신명기 20장 말씀 전생에 대한 법이라고 보입니다. 전생에 대한 법. 1절 보십시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심이니라. 함께 하심이니라. 그래 원문에 키, 히브리 말로는 키 그러는데 왜냐하면 영어 성경들처럼 다 그렇게 번역을 해주면 좋은데 많이 또 영어 성경도 그것이 읽기에 좀 거꾸러웠다고 그런지 NIV 성경 같은 것은 아주 부드럽게 읽는 것만 그 너무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많이 빼먹었습니다. 빼고 조금 읽기는 NIV 성경이 영어로는 읽기가 편하고 잘 흘러가듯이 간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그런가 보죠. 그러나 우리가 축자 영감, 단어 영감을 믿는 우리들로서는 잘 그렇게 굴러가게 잘 읽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뜻이 잘 파악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한자 한자,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유념하면서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성경만큼은 그렇게 너무 그런 식으로 번역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역이 성경은 직역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어 영감, 축자 영감을 믿는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이는 함께 하심이니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할 때에 전쟁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상대방의 군사력이 더 강해도 그들의 말과 병거와 또 군대 군인들을 보고 와 엄청 많다고 너무 많고 강해 보여도 그들을 두려워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니까. 예. 이스라엘 땅에서 건져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죠.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도 끈질기게 안 된다 타협안을 몇 개 내가면서도 교코 안 보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장자가 죽으니까 자기 아들, 맏아들이 죽으니까 항복해버리죠. 사람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받고 하다가 아마 아들이 죽으면은 그때는 꺾어지겠지요. 사람이. 누구를 우리가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해서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게 된 것을 우리가 알죠.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는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한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무엇이 두려우랴, 무엇이 겁이 나랴. 그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열 가지 재앙들을 내려 애굽 왕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꺾으셨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모세 시대의 이 놀라운 출애굽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시대가 기적은 매번마다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몇 시대에 걸쳐주셨죠. 제일 첫 번째 시대가 지금 말한 모세의 시대고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들어있어 모세의 시대에 특별히 있었고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기록할 때에 그것을 뭐 증명하고 그 권위를 증명하고 할 필요가 없이 모세의 글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자인 것을 모두들이 다 아멘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그렇게 바알의 숭배가 득세해서 가득해서 모두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 믿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만 따라야 되는 시대의 풍조가 그런 요새 말로는 신학의 패러다임이 바뀐 그런 시대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 혼자 남은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 예신앙은 바른 신앙이고 그 다음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신앙은 우상 숭배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또 엘리사 때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구하더니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꼭 갑절의 배갑절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하나씩 꼬아보면 숫자적으로 꼭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되는 것 신기하다.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갑절의 은혜를 받게 할 것이라고 하더니 정말 기적도 갑절이나 행하게 하셨구나. 또 세 번째 시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시대. 많은 기적은 아닐지라도 놀라운 기적이죠. 풀무불 기적, 사자굴 기적. 그것은 역사상에 세상에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불 속에 들어가는데 타 죽지 않고 사자 굴에 집어 던져놓는데 사자가 입이 막혀가지고 먹고 싶은데도 이게 턱이 움직이질 않고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보통 같으면 그냥 탁 당숨에 탁 낚아쳐서 물면 다 부서져 버리는데 이 다니엘을 먹으려고 하는 데는 이게 먹어지지가 않아요. 다니엘한테는 접근도 못하겠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고 딱 마비가 돼버리고 턱도 딱 마비가 돼갖고 이상하다 이게 보통은 앙 하면 무너지는데 이게 왜 턱이 안 움직이는가 그럴 것 같아요 생각에. 그렇게 놀라운 그런 기적. 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 하실 것이면 사자 하나 못 관리합니까? 사람도 마비되면 꼼짝 못 하고, 그래서 갑자기 왜 이 팔이 안 움직이는지, 이 다리를 못 움직이겠다. 소아마비 증세가 생겼나. 그러고 그렇게 못 하게 신경 하나만 조금 건드려도, 뇌신경 하나만 조금 하나님께서 탁 건드려버리면은 마비가 돼버리지 않아요? 그러죠. 사람의 신체 조직이 얼마나 신비한지 움직이는 것이 기적이죠. 늘 건강하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살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허락하지 않고 조금만 약하게 하시면은 마비가 오듯이 뭐 사자 하나쯤이야. 사자가 턱뼈 안 움직이게 하나님이 이놈 내 종 다니엘을 너가 먹으려고 안 된다. 그러면은 턱이 딱 멈춰버리고 딱 발도 손도 이거 올려야 되는데 안 돼. 건드리지도 못한다. 접근도 못한다. 발도 손도 손이 없지만 다 발이지만 앞발도 뒷발도 그리고 턱도 올 스톱 모든 게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놀라운 기적의 그것이 세 번째 기적 시대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 그것은 계시 특별 계시의 완성의 시대이죠. 자, 그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아, 물론 그것은 지금 기적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적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다 주장하시고 합력하여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지금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보고 굉장히 말과 병거와 군사가 저렇게 많다고 최신 무기로 다 무장했다고 그러게도 겁내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수가 있다. 자, 2절 보십시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래도 백성을 영적인 문제는 대표하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 교훈을 주는 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져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같은 말을 네 번이나 반복한 것 같죠.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걸 아주 강조해서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사장이 영적인 교훈을 주듯이 말을 하라. 이는 왜 그렇게 두려워 말라 원문에 또 이는 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대적을 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자임이니라 할 것이며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제사장이 영적인 교훈을 권면 위로 격려의 말을 하게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는 그저 말도 바른 말은 굉장히 힘이 되죠. 위로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환기시킨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일이니까 전쟁터에 가까이 갈 때 제사장은 이렇게 격려하게 해야 했고 그 이후로 여기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시기 때문이고 함께 하신다. 우리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 이 전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고 또 둘째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대적을 치실 것이고 우리를 정말 위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대적을 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무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을 지금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데 하나님은 핵보다도 무섭죠. 핵.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자연현상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흔들어버리면은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또 소행성이 지구랑 충돌만 하면은 지구는 다 부서져버리고 말 것이다. 조그만 유성이 하나 떨어져도 큰 피해를 입는데 소행성이 수없이 많은 소행성들이 지구랑 가까이 왔다가 부닥치지 않고 가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조금만 하나님께서 가서 궤도를 바꿔라 가서 지구를 한번 때려라. 그러면 소행성이 와서 꽝 어느 부분인지 부닥친다고 하면 지구 종말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일인데, 그죠? 소행성은 크기도 소행성이라는 엄청 큰 그런 돌덩어리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다가 지구랑 꽝 부닥치면 그거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보다 엄청 많은, 그보다 훨씬 큰 그런 충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무기는 수없이 많고 인간이 개발한 무기에 비할 바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은 하실 수 있죠. 치실 것이기 때문이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승리도 포함하는 말이죠. 건져주시면 결국 승리하죠. 적이 암만 침공하려고 해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뭐 며칠이면 할 것 같지만 지금 7개월이 지났습니까? 그래도 하나도 진전이 없고 오히려 빼앗았던 것을 다 대로 지금 내놓고 있으니까, 그 전쟁에서 자기네들은 5-6천만 죽었다고 하죠. 5-6천 명 군사를 죽이는 것도 큰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통계를 보면 아마 만 명, 몇만 명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군 젊은이가 죽은 것이. 그리고 그들이 빼앗긴 탱크, 지금도 보면은 그들이 다 놓고 도망가 버리는 정도로 러시아 군인들이 그런 지경이니까, 참, 그렇죠. 그들이 무엇을 할 것 같이 말하지만은, 오히려 핵 엄포를 놓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곤란하면 핵 운운하겠습니까? 핵을 쓴다고요? 네가 핵 쓰면 너는, 너, 아예 모스크바는 죽는다. 핵전쟁을 하면은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는 말인데, 네가 핵을 써가지고 우크라이나만 이길 것 같으냐? 어림도 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핵을 쓰면 그 순간 푸틴, 너는 끝장난다. 너희 나라도 끝장나고 말 것이다. 러시아 군인들이 다 도망간다고 그러고 탈출을 한다고 그러고 또 안에서 데모를 하고 푸틴 너가 나가서 싸워라 그런다고. 이 독재자 푸틴이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쉽게 우크라이나 하나쯤이야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래놓고 젊은이들을 저렇게 많이 죽이고 러시아를 그리고 온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악한 자 푸틴은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런 독재자는, 저런 악한 자는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쉽게 저렇게 죽이고 총알받이처럼 나가서 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세계 경제를 혼란시키고 그리고 그 가스 가지고 천연가스 가지고 장난치고 천연가스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공급할 때는 아주 사이좋게 할 것처럼 다 공급하다가 그걸로 무기를 삼아서 이제 가스 잠그겠다. 겨울이 오는데 가스를 잠그겠답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압박하는 거죠. 못된 것들이죠.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말이 거칠어서. 그런데 속상해. 속상하니까 그 참 못된 짓이다. 참으로 못된 짓이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방세계가 중국하고 북한하고 빼놓고는 모든 서방세계들이, 대부분의 서방세계들이 러시아 참 못됐다. 악하다. 그러니까 모든들이 전폭으로 지원하죠. 우리나라만 눈치를 보고 무기 지원을 안 하지. 제대로 된 정부라면은 우리나라도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참 복잡하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거는 경제 문제만이 아니죠. 경제 문제로 말하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의의 문제고 공의의 문제입니다. 정의로 볼 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합니까? 그럼 본래 약속도 틀린 것입니다. 원래 우크라이나하고 우크라이나 핵이 원래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똑똑한 나라입니다. 옛날 구소련 때의 모든 지식인들이 핵 기술자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소련이 분해되면서 그 모든 핵무기를 다 러시아 쪽으로 반환해버리고 자기네들은 핵을 안 가지는 대신에 절대 침공하지 않고 안전보장을 해주기로 약속한 나라입니다. 이제 와서 거기에 반군이 있고 하다고 무슨 엉뚱한 소리라고 그 일 투표를 하느니 그게 우리 러시아 국가니 그따위 소리를 하면서 전에 크림반도를 침공할 때부터 세계는 알아봤습니다. 저거 못된 일을 하는구나.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거지 어떻게 러시아 겁니까? 크림반도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또 돈바스 지역 지금의 동쪽 지역을 자기네들이 쳐들어 다 점령하고는 투표해서 러시아에다 편입시킨다. 이거 못된 그런 아주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땅 따먹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럼 러시아에다 투표 한번 붙여보지. 러시아가 너희 러시아 국민들이 러시아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너희가 서방 세계에 어디 편입되기를 혹 원하는지 않는지 아마 투표해보면 러시아의 많은 국민들이 러시아 잘못됐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걸 민주적으로 아마 투표하면 푸틴은 실각하고 말 것입니다. 못된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그런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온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지? 자, 5절 보십시다.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자, 지금 이게 앞에 지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고 이것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개개인의 신자들이 이 세상의 전쟁터와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5절 보십시다. 유사들은 유사는 관리들인데 관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피란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자, 관리들, 유사들은 관리들인데요. 관리들은 전투에서 제외될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될 자들에 대해서 말해야 했는데, 네 부류의 사람이죠. 첫째,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자. 둘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일을 먹지 못한 자. 셋째,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은 전쟁 때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오히려 군대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 마음이 약하여 두려워하고 겁내는 자들도 제외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병사들의 마음도 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공을 바친다는 말은 강제 노역자가 되게 하고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강제 노역자가 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 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15절 계속 보십시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성읍들에게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자,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일곱 족속이 살고 있죠. 여기에 보면 여섯 족속을 언급하고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은 빠뜨렸지만은 기르가스 족속까지 포함하여 일곱 족속, 신명기 7장 1절에서 읽은 바가 있죠. 일곱 족속들의 성읍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했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들과 전쟁할 때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전쟁이 우선이 아니고 평화하고 그들을 항복시키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은 첫째로 그것이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이다. 그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또 그들의 음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레위기 18장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음행이 온갖 음행이 있습니다. 근친상간의 음행이 있고 또 동성애가 있고 그리고 짐승과의 그러한 수간이 있고 온갖 음행이 가득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의 음행이 예시대 주전 1500년경에 가나안 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전 1, 2세기에 헬라 시대의 서방 세계가 헬라 제국의 그런 영토가 그렇게 음란하였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할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음행의 죄를 크게 중요하게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란이 온 세계 오늘날에는 이제는 동성애가 유엔 같은 세계 기구가 동성애를 이제는 허용해야 된다고 모든 나라들에게 권고할 지경이 되니까 저 유엔도 틀려먹은 것입니다. 유엔이라는 그런 기구가 잘못된 것입니다. 유엔은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만 일하고 그가 무슨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까? 유엔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유엔이 그런 것 하라고 만든 기구입니까? 그런 기구라면 폐지시켜버려야 됩니다. 유엔이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다면 그것도 유익한 기구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닌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일들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음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고 둘째로 만일 그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부패되게 되면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칠족만 가나안 땅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물들게 되면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무섭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때 무섭게 심판하셨고 소돔 고모라 심판 때 얼마나 소돔 고모라가 음란하고 동성애가 공공연히 행해지면 하나님께서 노하셨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를 하늘의 유황불로 태워버리리라. 불을 유황불을 불을 빛처럼 내려서서 그 소돔 고모라와 주위의 아드마, 스보임 그 모든 도시들을 다 태워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면 이제 인류를 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뭘 동성애를 다 권고해, 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해, 잘들 한다. 이것들 보게. 내가 지금 시간을 재고 있다. 언제 불바다가 될지, 언제 3, 4세계 대전 핵전쟁이 일어날지 지금 내가 시간을 재고 있다. 그럴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안 할 줄 아느냐? 이 세계가 불바다가 되지 않을 줄 아느냐? 요한계시록에 말한 그런 핵전쟁, 온 세계적인 전쟁이, 3차 세계대전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벼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얻는 땅에는 불경건과 음행의 악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19절마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자,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때에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의 대적을 치시며 그들을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도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십시다.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을 겁내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대의 찬란한 문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의 하나님, 기적의 네 시대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신약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More than conqueror. 예, 그러죠. 정복자 이상이다. 그런 표현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예.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직 죄만 짓지 말아요. 불신앙으로만 살지 말아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 시편 119편 저자처럼. 119편 저자를 여러분 아시죠? 119편을 보면 그 119편의 저자는 매우 경건한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아주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가 119편 저자가 승리하게 되는 그 방법이 뭡니까? 고난 속에서도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새벽에도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계명 순종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접어놓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고 성경도 안 하고 성경책 접어놓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성경을 읽었습니까? 기도를 하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둘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군대 중에 전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없는 자들이나 마음이 약하여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자들을 집으로 돌아가시오, 돌아가시오, 되돌아가시오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군대의 전투력과 사기를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교회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회중도 그렇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불평을 많이 한 그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회중의 구성원들 중에서 불평하는 자들이 중심이 돼서 불평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 속에 몇 명 사람들이 불평을 시작하면 그것이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약한 자들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은 그들은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불평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버려요. 전투력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돌아가라. 수가 좀 줄어들어도 그들이 일치 단합해서 이 전쟁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전쟁은 왜 해야 되는지, 이 전쟁의 당위성, 이 전쟁의 정당성, 이 전쟁의 공의성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자들이 단합해서 그렇게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전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뜻이 있어 보이죠. 교회는 마귀와 싸우고 악령들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악의 풍조들과 싸우는 집단과 같습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택자들을 구원해내는, 피 흘려 구속하신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쉽지 않죠. 사람들이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면 안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를 비웃고 비방하는 일들이 훨씬 쉬워졌으니까 별별 말들을 하겠지만은 그런 것을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정당하게 옳지 않은 그런 내가 잘못된 것을 누가 지적하면 그거는 받아야 되죠. 참고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할 때에도 얼마든지 잘못된 비난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너무 고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들과 장로들과 직분자들은 적어도 직분자들은 목사는 신앙 사상이 분명해야 되고 목사가 흐리멍덩하면 그거는 끝나는 것이고 목사가 잘못되면 그 교회는 이제 가망이 없는 것이고 장로들이 잘못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이 사상이 바로 되지 못하면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늘 부족만 하고 일로 가려면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은 설교만 하십시오. 행정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행정 알아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교회 모든 재정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어디 한번 놀러 갑시다. 우리 차 한 대 빌리고 그 돈 좀 씁시다. 돈 괜찮 좀 있는데 이렇게 하자는 말이겠지요.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건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주장해서가 아니라 옳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옳게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가 목사를 위해서 쓰자는 쓴 적도 없고 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쓴 적도 없어야 되고 그렇게 되지만 옳게 올바르게 씁시다. 그렇죠? 어떤 교회들처럼 교회 재정을 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그런 것을 다 부수고 거기다 대리석을 깔고 엄청난 억대의 돈을 들여서 멋있게 근사하게 꾸미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짓은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어려운 교인들의 십일조를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양심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바르게 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직분자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무장해야 할 것이다. 주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누가복음 9장 62절 그런 말씀하셨죠. 쟁기를 잡았으면 밭을 갈아야지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처럼 교회의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에 충성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그 직분을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바친다고 충성해도 죽도록 충성해도 다 하지 못하고 부족주성인 인생인데 직분을 맡아놓고 그 직분에 충성하지 않고 자꾸 기웃거리고 딴 것이나 돌아보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했어요. 일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들처럼 강건하라. 유약하지 말고. 죄송해요. 여성들은 유약하지 몰라도 여성들도 씩씩한 사람 많죠. 마음은 여성도들도 마음만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강건하라 강건하라. 또 하나님의 종들은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첫째 의무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적어도 직분자들은 일치 단합하고 한 생각, 한 사상, 한 신념, 한 확신, 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한 생명을 주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참된 주의 군사지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분오열된 것처럼 한 사람은 일로 갑시다 그런데 아닙니다. 절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과 그 우상 숭배의 행위들과 그들의 부도덕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멸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풍조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인간 숭배고 다분히 하나님은 없고 인간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걸 휴메니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휴메니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주의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옛날 데모크리투스 같은 아주 고대 헬라 철학자들의 생각이 오늘날에 다시 부활하듯이 인간 숭배이고 돈과 육신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돈은 하나님이 아닌데 육신의 쾌락이 다 인간이 늙고 병약하면 그것도 별거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대단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성도들은 오늘날 폭력적이고 음란한 영상물들이 많은 영화 문화나 인터넷 문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영상 문화, 영화 문화, 영상 문화, 인터넷 문화의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가 바로 폭력과 그다음에 음란성이죠. 음란성. 그것이 없다면 아름답죠. 천국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밥존스 대학교도 아주 좋은 영상물들을 잘 찍어내고 그들도 아주 똑똑한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서 연극도 하고 그런 영화도 만들어내듯이 영상물들을 찍어내는 걸 봤습니다. 그건 좋지요. 활용하면 좋지요. 우리도 지금 인터넷 유튜브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편이니까. 그러나 사실은 유튜브는 그렇게 좋은 방편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활용은 하지만은 유튜브는 똑같이 음란물도 바다와 같이 뿌리는 그런 아마 그런 도구일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유튜브를 쓰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래도 실시간 영상을 방영하는 그것도 그냥 무료로 쓰니까 우리가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것 뿐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도 되고 뭐 영화 사업에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한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내가 배우가 되는데, 배우가 될 때에 내가 폭력적인 것, 음란성이 있는 것은 내가 안 할 수 있는 자신이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내가 그것은 안 한다.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과연 유명한 배우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몰라도 안 한다. 각오가 서서 하면은 하지만은 그런 각오가 없다면은 그것은 곧 우리를 범죄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죄악된 길로 떨어지는 일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가 돼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에 원 아무개 이름을 대도 될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가 탤런트 출신 또 그 영화에도 출연한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드라마 이렇게 하면서 그 불교의 불상 앞에 계속 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보고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아유, 저건 암만 드라마지만은 그래도 불상 앞에 기독교인이 절을 하다니.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남편이 목사님이 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 그런 일들. 또, 과연 배우가 돼가지고 키스신이나 배드신이나 그런 것을 나는 안 한다.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결단이 없으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으면 그런 배우가 할 수 있겠죠. 아, 저런 훌륭한 배우, 연기도 아주 잘하는데 나는 그거는 못해요. 키스신, 그건 나는 기독교인이라 그거 할 수가 없고요. 배드신,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안 돼요. 그런 배우라면 되는데 과연 배우가 그런 일을 안 하고 배우가 될 수 있는가. 감독이 그러면 넌 안 돼. 그러고 아마 퇴출시켜버리지 않을까. 그런 각오를 단단히. 그만큼 오늘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음란성이 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성도들의 치마가 너무 짧거나 노출이 심한 옷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홍대 앞에 살고 있으니까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하느라고 올 때 보면 어떤 때는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때 그때 되면 우리 젊은 여성들이 아주 진짜 이 치마가 너무 짧아서 이게 치마인지 팬티인지 알 수 없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남자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옷 지나고 다니고 뭐 차도 타고 하는 걸 돌아봐요. 보면 정말 마음에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예. 저렇게 해서 저들의 앞날이 없고 이 한국 서울의 도시에 우리나라의 도덕성, 사회적인 도덕성을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참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구나.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은 적어도 지금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안 얻었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일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세상 중에 지금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음란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재촉하는 현시대에 폭력적이고 음란한 문화를 매우 경계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나아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신약교회의 직분자들만큼은 일치 단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쳐져야 할 것이고 특별히 가나안 땅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풍조를 본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간 종이 말씀을 조금 전하여 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